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은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가량 면담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교황은 14개월 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시작된 내전을 끝낼 수 있도록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교황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모든 당사자들이 지난 2월 4개국이 서명한 평화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6,500명이 숨졌으며 평화협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친러 반군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서방의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전투에 가담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자원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세계적 야심에 대해 경고하면서 ISIL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에벗 총리는 각국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벗 총리는 연설에서 ISIL의 터무니없는 이슬람 제국 선포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이라며 이 단체와 협상해서는 안 되고 오직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벗 총리는 또 테러단체에 가담하는 호주인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10번째 사망자는 폐암 말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75세 남성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도 14명이 증가해 오늘 현재 122명이 됐습니다.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임산부가 포함됐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 중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메르스 환자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메르스 환자들이 감염됐거나 거쳐간 병원도 전국 55개 의료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증세가 의심돼 격리된 사람도 3,8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두 사람이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치 여사는 어제 중국에 도착해 닷새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치 여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미얀마의 민주개혁으로 시험대에 오른 양국 간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미얀마 군사정권의 주요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민주개혁 조치에 나서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법원이 오늘 저우융캉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했다고 전할 뿐 자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은 지난달 뇌물과 직권남용, 국가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지낸 저우융캉은 중국 국영 석유공사를 이끌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가 비정부기구를 박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케냐 정부가 하키 아프리카와 인권을 위한 무슬림이라는 두 개 비정부기구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테러 지원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케냐 당국이 두 비정부기구가 수입을 적게 보고했다며 지난달 등록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일정이 다시 조정되는 대로 미국 방문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the visit when it's rescheduled.
북한과 이란이 핵협력을 한 증거는 없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유출과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일부 지역은 오후 또는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다음 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견고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미국과 한국 간 일정이 재조정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the visit when it's rescheduled.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스키 과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또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11일 한국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견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13년 아시아 순방을 연기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았고 성과를 거뒀다며 박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의 일정 연기는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새 일정을 잡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권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바마 행정부가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10일 미한 동맹관계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이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전격 연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연기가 동맹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President Park is not able to visit, but I certainly understand.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한 우선 과제 때문에 회담 일정을 연기한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 국내 문제로 해외 순방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을 이유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미국이 메르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very confident that the Korean officials have control of it now.
한국 당국이 메르스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 경제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버비 수석 부회장은 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을 다시 잡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residential schedules are incredibly tight and very difficult to get onto.
지난 10월 말로 합의됐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진통 끝에 6월 초로 잡힌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 조정이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오버비 수석 부회장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1월에 터키와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G20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한 정상이 다시 만난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언제 워싱턴에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점증하는 위협과 대중국 관계, 한일 관계가 모두 주요 현안인 만큼 두 나라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재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put at risk the one thing that the DPRK values, which is the existence of their regime.
북한이 지금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른바 병진 노선의 실패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잠재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최근 미 행정부 관리들을 만나 이런 제안을 했다며 핵심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보다 협박과 확산 위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their use of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would result in the end of North Korea.
북한 지도부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곧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정밀화하며 협박 수위를 높이면 미국의 핵우산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우려했습니다. 그럴 경우 핵무기 경쟁 등으로 영내 안보 환경이 크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옛 방코 델타 아시아식 금융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 중국이 영공을 지나는 의심스러운 북한 항공기들을 직접 검색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지도부의 비이성적인 행태 등 북한 내 이상 징후 등을 지적하며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이 공식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붕괴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험을 감수하며 압박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대의 오판이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장 상무위원장은 북한 핵과 북한 문제를 비롯해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이어 한국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며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장 상임위원장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문제가 있는데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12년 만의 일로 장 상무위원장은 내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모레 한국을 떠납니다. 북한과 이란 간 핵협력의 증거는 없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핵협력 가능성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종종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이란과 북한이 핵과 관련한 거래나 협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개정한 이란, 북한, 시리아 탄도미사일과 핵협력 보고서에서 미국 당국자들의 공식 발언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2008년 정보당국의 브리핑 등에서 북한이란 핵협력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지난 2013년 북한과 이란이 핵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자체적으로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접촉했을 때도 이들이 미국 정부가 기밀 해제한 공식 자료에 북한과 이란 간 핵협력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두 나라 간 핵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 4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두 나라 간 핵협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일부 있다며 이란이 북한의 핵실험을 참관한 일 등이 보도됐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추측일 뿐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두 나라가 핵협력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플루토늄을 이용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기술과 자료 공유에 따른 이득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핵 부품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공급망, 특히 중국의 무역 회사들로부터 국제 제재를 피해 핵 기술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또 두 나라 모두 어렵게 얻은 부품들을 상대국에 넘겨주길 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이 과거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처음 구입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이후 300km 사정거리, 500km 사정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해 이란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00년대 후반에도 두 나라 간 미사일 협력이 심도 있게 진행 중인 것으로 계속 평가했지만 최근 들어 두 나라 간 뚜렷한 미사일 협력 정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란이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을 뛰어넘었을 수 있고 여전히 북한의 일부 부품 조달을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오늘 탈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중국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진린성 옌벤 자치주 허룽 씨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웨이보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 55분께 불법 월경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허룽 씨 난핑촌 지디둔에서 체포를 거부하다 주둔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사살된 사람이 탈영한 북한군 병사인지 일반 탈북자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룽 씨는 최근 북한군 탈영병에 의한 중국인 민간인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경계가 대폭 강화된 지역입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10일 VOA에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121만 유로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25%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대변인실은 올해도 대북구호단체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과 세이브 더 칠드런, 세계기아원조, 독일 적십자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9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30%인 미화 30만 달러를 카리타스 독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리타스 독일의 라인하르트 버크너 아시아 담당 소장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리타스 독일은 북한 결핵 요양소와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콩과 설탕, 기름 등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소를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또 다른 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로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18년 넘게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독일 구호단체로 상하수도와 경사지 관리, 채소 종자 생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단체의 평양 사무소장을 추방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측에 공식 항의하면서도 세계 기아 원조를 포함한 구호단체들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농번기를 맞은 북한의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데이비드 카트루드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본부장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위해 방한한 카트루드 본부장은 오늘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이 심각해지면 식량 제공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1%에 불과해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모내기 철인 지난달 강수량이 이보다 더 적은 평년 대비 57%에 그쳤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지역에 다음 달 초까지 강수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내지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외부 유출과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련 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자원연구소는 11일 북한자원개발법제연구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통일부 소속의 북한 지하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귀중한 자산인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전문회사가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와 개발 사업에 관한 보조, 융자,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해 남북 공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연구소가 자체 마련해 제안한 법률안에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방법을 비롯해 사업 허가와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기금은 한국 정부의 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그렇게 할값 수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국부지 않습니까? 북한 지하자원이. 가장 중요한 통일시대 때 우리 국부인데 그걸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원개발 전문회사가 설립돼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 가서 정말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최 소장은 중국이 북한의 주요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선점해 가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북한 지하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관련 법률을 운용해 북한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7일 북한의 대중무연탄 수출과 감소, 그 원인과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한이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역 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연탄 등 지하자원 대중 수출이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대외 무역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이에 맞춰 한국 정부는 유연한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무연탄 수출 단가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대중 무연탄 수출을 늘릴 여지가 별로 없는 북한이 안정적인 외화 확보 채널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올해 들어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1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가 VOA에 밝혔습니다. 실종자 신원 확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유전자 감시 기법의 발달이 확인 작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2일까지 신원이 새롭게 확인된 6.25 전쟁 미군 실종자가 총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as of today, from January until today.
이 관계자는 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6.25 전쟁 미군 실종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3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58명은 1995년 이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 시작한 6.25 전쟁 실종자 관련 새 프로젝트와 올해 관련 조직을 통합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출범한 뒤 신원 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미군 포로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낸 동영상 메시지에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Secretary of Defense and I will work tirelessly to ensure your loved
ones.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자신은 실종 장병들에 대한 존엄과 경의, 돌봄의 의지를 갖고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이들이 조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10년 동안 6.25 전쟁 미군 실종자 7천여 명의 가족, 1만 4천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게 신원 확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실종자 유해 감식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니 진 박사는 지난해 8월 VOA에 가족들의 DNA 확보로 1999년 15% 수준에 머물던 DNA 시료가 최근엔 90% 가까이 높아져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군은 지난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북한 측으로부터 인도받은 208개 상자에 든 409 이상의 미군 유해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229구를 중심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6.25 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와 함께 6.25 전쟁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이 과거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예. 그러면 계속 중단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군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여 년간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229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었죠. 이후 유해 발굴 작업단의 안전 위험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2011년에 북한 측과 다시 작업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자 미 국방부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 후로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요. 네. 미 국방부가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게 미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미군은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유해 발굴 사업 재개에 대해 북한 측과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여건의 조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북한 정권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의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 때문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직접 보여줄 때까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게리셔 지역조정관은 이달 초 미 국방부 뉴스팀에 미북 관계가 어떤 형식으로든 재개되면 북한 내 유해 발굴 작업도 재개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북한 내 유해 발굴 사업의 중단은 미국의 대북 정책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건 미국의 일방적인 처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책임은 미군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미군 유해가 있습니까?
미 국방부는 미군 실종자 7,847명 가운데 5,309의 시신이 아직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미군 유해가 많이 묻혀 있나요?
미군이 지난 1954년에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청천강변이 있는 운산군에 1,549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공군의 갑작스런 반격으로 미 7기병연대 3대대가 포위돼서 전멸된 곳입니다. 또 미 해병대원들이 많이 전사했던 장진호 일원의 1079명, 북한과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자강도의 1호와 5호 수용소, 또 미 2사단 병력이 많이 희생된 평안북도 개천군의 군우리 등지에서도 수백 구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미군의 기존 유해 발굴 사업도 바로 이런 지역들에 초점을 맞췄겠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웹사이트에서 지난 1996년부터 총 33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지역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협조에 소극적인 데다 현지 감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와는 별도로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48회의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한국에 아직 950여 구, 중국에 20여 구 미만의 미군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혹 북한에 생존해 있는 미군 실종자는 없을까요?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웹사이트에서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 정보당국과 함께 생존자 파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조사를 했는데 1995년 이후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통해 생존자 여부를 별도로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는 별도로 휴전 이후에 북한에 월북한 미군 6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엔 현재 한 명만이 생존해 있고 다른 한 명은 지난 2004년 북일 정상회담 합의로 일본인 납북자 아내와 함께 일본에 정착한 젠킨스 씨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16명의 미군 신원이 올해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참 애절한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자, 이 얘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고 가장 최근에 파악된 병사의 사연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달에 가족의 품에 안긴 유진 에릭슨 일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 38보병연대 2대대 소속이던 에릭슨 일병은 21살의 나이로 1951년 강원도 홍천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에 실종됐습니다. 이후에 미군 포로 생존자들을 통해 그가 북한 측 포로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미군은 1953년 미 북부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사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4년 만에 유해가 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에릭슨 일병의 생활을 고대하다 오래전에 숨졌고 올해 88살인 형 클레이튼 에릭슨이 미 남부 뉴멕시코주에서 64년 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 클레이튼 씨는 동생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사를 가는 곳마다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딸을 통해 동생 유해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기가 아니냐면서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에릭슨 일병의 유해가 북한이 지난 1990년에서 94년 사이 미군에 인도한 208개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스에는 북한이 여러 지역에서 수거한 400여 구의 유해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복잡한 속에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결정적 역할을 했겠군요.
네. 지난 2000년에 미군이 에릭슨 일병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가져갔는데 시료의 정보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에릭슨 일병은 208개 상자에서 신원이 확인된 128번째 미군 실종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유수호와 조국을 위해 희생된 마지막 미군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아내 집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유해 발굴과 또 신원 확인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현황에 대해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백두산에서 하프마라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현재 백두산 관광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고려여행사가 백두산에서 마라톤 거리의 절반을 뛰는 하프마라톤이 포함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여행사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백두산에서 하프 마라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행사가 단독으로 출시한 이 관광 상품은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행사에 따르면 평양에 도착해 2박을 하며 평양 시내 관광을 한 뒤 항공편으로 백두산으로 이동해 이틀 동안 천지와 이명수 폭포, 백두산 비밀기지 등을 관광하게 됩니다. 특히 관광 나흘째인 21일에는 백두산 등반로를 따라 하프 마라톤을 뛰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측은 백두산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마라톤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고도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0km 마라톤을 하거나 그냥 걸으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3년 베이징에 설립된 고려여행사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백두산 관광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해산과 삼지연을 잇는 철로 착공식이 지난 4일 삼지연 대기념비 앞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데다 공항까지 갖춘 두 지역을 잇는 철로가 생기면 백두산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관광객을 수송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백두산 무봉노동자지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양의 부유층 사이에서 서양 음료인 커피가 유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장사를 통해 돈을 모은 사람들이 늘면서 북한 주민들의 소비 품목도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에서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카페, 커피 가게와 네일숍, 손톱 관리업소가 몇 년 전부터 평양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서양식 소비 방식이 금기시됐지만 이른바 중산층의 수입이 늘면서 요즘에는 화장품과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수입 과즙 음료와 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63살의 북한 주민 안모 씨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동차와 안마, 복권, 애완동물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선박회사에 근무했던 탈북자 최 씨는 지난해부터 멋있어 보이기 위해 커피 마시기가 부유층에서 유행했다며 돈 있는 사람들과 대학생, 젊은 사람들이 카페를 약속 장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본주의식 경영기법을 전수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비정부기구 조선 익스체인지의 회원이자 독일 출신의 커피 전문가 닐스 씨는 커피가 꼭 마셔야 할 음료도 아니고 커피에 돈을 반드시 써야 할 이유도 없지만 평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것이 평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광 안내원으로 일하는 트로이 콜린스 씨도 평양의 대형 상점에서 초콜릿과 과즙 음료, 탄산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평양의 소비자들이 생활 필수품 이외의 물건을 살 때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며 수입 과즙 음료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같은 북한의 소비 풍조가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과 기차역에 커피를 파는 노점들이 꽤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게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2,500만 명의 북한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꼴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국영공장들이 배급용 생활용품의 종류를 늘리고 생활필수품이 아닌 물건들도 생산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에는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현재까지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한국 국민들 가운데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은 하루 평균 천여 명으로 한국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 가운데 섭씨 37.5도 이상의 열이 감지되면 곧바로 한국 측으로 후송 조치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이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한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검역 장비가 가동 중입니다. 지난 8일 한국 국민들이 오가는 통행검사소에 열 감지 카메라 두 대가 설치된 데 이어 11일에는 북측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곳에 나머지 한 대가 설치됐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메르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지급도 시작됐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입주기업 두 곳이 이미 마스크 400여 개를 지급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마스크를 한 차례 지급하는데 약 9만 달러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들의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역 장비와 북한 근로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요구로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을 위한 장비를 지원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북한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한 달 만에 12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9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감염을 막으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피해 소식을 연일 전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보건과 방역 분야가 취약한 북한의 경우 한국 내에서의 메르스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메르스 바이러스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면 섭씨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군요. 한국보건당국이 예상했던 최대 고비는 내일, 그러니까 12일이었는데 오늘 네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1일 현재 메르스 감염자 14명이 늘었습니다. 122명이 감염자수입니다. 한 명이 숨져서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한 첫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이 한국의 메르스 사태. 지금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메르스 감염의 중심이 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메르스 청정 지역이 뉴스가 될 만큼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의심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200여 명이고요. 격리 대상자는 3,805명입니다. 어제 확진 분류된 50대 남성이 이 바이러스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메르스를 의심하지 못한 채 한 지역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서울의 한 중형병원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완쾌돼서 퇴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완쾌된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치사율이 40%가 넘는다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털고 일어난 사람들의 뉴스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사망한 9명의 공통점은 70, 80대 고령자들이고 메르스 감염자는 천식과 폐질환을 갖고 있거나 암 환자인 경우였습니다. 반면에 메르스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일어난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53세였고요. 첫 확진자의 부인인 60대가 퇴원을 했고 감염됐던 50대 의사, 20대 간호사, 77세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군을 비상상황에 빠뜨렸던 군대의 첫 감염자 50대 남성 이렇게 5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메르스 감염 전에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 또 의료진의 치료를 믿고 차분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어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39살의 만삭 임신부가 있는데 현재 6명의 의료진이 전담을 맡아서 출산과 회복을 돕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것이 지난 20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로 이제 23일째가 됩니다.
네, 이 사망자 수도 적지는 않지만요. 또 확진자도 그렇고요. 감염 의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격리 대상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의 격리 대상자 3,805명입니다. 예, 확진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접촉한 사람 중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가격리를 하거나 시설에 격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보통 접촉 후에 뭐 5일에서 7일 정도 사이인데 이 사이에 바깥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혹은 격리시설에서 증상의 여부를 살피는 거죠. 메르스 사태 초기에는 이 보건당국에서 집 밖으로 출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격리 기간에 외출도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또 해외를 다녀온 경우가 밝혀지면서 담당 관찰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 추적 관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혹시나 모를 바이러스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텐데 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추가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인데 이 생계가 걸린 격리자들의 경우는 메르스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상은 없지만 잠복기인 뭐 일주일 정도 무엇도 하지 못하고 격리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회사나 학교를 간다거나 심지어 생필품 사러 가기 위해서 장 보는 것도 물론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과 순창군에서는 한 마을이 완전히 통째로 격리가 돼 있어서 또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검사비와 진료비를 한국 정부가 모두 부담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던데 이 격리 대상자들에게도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네, 긴급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시설 격리가 아니라 자가 격리의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제 한국 정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득이나 재산, 뭐 직업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모든 격리자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 가구에는 한 달 평균 $400 정도고요. 5인 가구에는 $1,300 정도가 지원됩니다. 하루를 격리해도 한 달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으키고 있는 혼돈 속에서도 예정된 일상은 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국가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과 제주 등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전국 단위의 시험 공채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8월에 7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요. 1차 필기 시험 경쟁률이 무려 81.9-1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꼽은 가장 안정된 직장 중에 하나가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역시 인기가 대단하군요.
네. 뭐 한국의 공무원 시험은 낮은 직인 9급 시험과 7급 시험이 있고요.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국가정보원, 법원, 소방, 경찰 공무원 뭐 아주 다양한 종류의 공개 채용 절차가 있는데요. 8월에 치러지는 7급 공무원 시험, 행정직, 세무직, 관세, 통계, 그리고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는 그 한국의 국가정보원 시험, 또 역시 7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년까지 직업이 보장되는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연차가 많을수록 당연히 임금이 오릅니다. 자녀들의 그 학교 학자금이 지원이 되고요. 각종 수당, 복리, 후생, 또 퇴직연금이 있는 것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7급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730명을 선발하는데요. 무려 59,779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네, 참 대단한 경쟁률인데 보통 경쟁률이 이 정도입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경쟁률은 83.9-1이었는데 네. 올해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었죠. 각 분야별로 1년에 단 한 번만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정말 몇 년씩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며칠 뒤인 그 13일 치러지는데요. 응시자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시험인 만큼 이 메르스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응시자들을 위해서 간호사, 감독관, 경찰관을 집으로 보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서울시 발표가 나와서 또 한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기가 있는 직군이 있습니까?
예, 공무원 시험 응시 분야 구분을 직렬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네. 가장 높은 직렬은 경쟁률이 높은 직렬은 출입국 관리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서 어떤 출입국자들을 관리하는 거죠. 5명 선발하는데 1,3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68.2-1입니다.
네.
다음으로 높은 그 직군이 농업직, 기술 직군인데 5명 정원에 1,200여 명이 접수를 했고요.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행정 직군 578명 선발하는데 52,28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참 놀라운 경쟁률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이라크에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추가 파병하고 이라크의 ISIL 대응작전을 지원합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군사고문단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450명 규모의 군사 고문단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이라크군의 ISIL 대응 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새 군사 고문단이 앞으로 6주에서 8주 안에 현지에서 지원 임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크 군과 또 현지 민병대 병력이 ISIL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고문단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타카둠 기지에 주둔하면서 이라크 육군 8사단을 지원합니다. 병력 배치 등 전술과 수송, 정보 임무의 개선을 지원하고요. 또 현지 순위파 민병대가 시아파인 이라크 정부군 병력과 함께 ISIL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백악관은요, 미군의 이번 조치가 이번 주 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라크 병력의 훈련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 군사고문단이 주둔할 타카둠 기지의 위치도 주목되는데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도 ISIL이 점령한 두 개의 주요 도시 라마디와 팔루자 사이에 있는 기지입니다. 안바르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고요. ISIL이 지난달 주도 라마디를 점령하는 등 이 안바르주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 ISIL 대응작전에 빨간불이 켜졌고요. 결국 이번에 미국의 긴급한 추가 파병 결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ISIL의 입장에서 안바르주는요, 자신들이 점령한 이 시리아 동부 지역과 이라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라크 공작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라크와 연합군의 입장에서도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안바르주에서의 세력 확대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또 이 안바르주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접하고 있어서 최근 ISIL이 세력을 넓히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샀었습니다.
네, 참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군요. 일단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3,08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고요. 이번 추가 파병으로 3,55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앞서 파견된 군사 고문단도 이번에 이제 안바르주에 집중을 하고 하고 있지만 앞서 파견된 군사고문단들은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지원과 자문 등 ISIL 대응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낸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국방부의 이 파병 계획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의회 공화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밝혔는데요. 얼마 전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요. 오바마 정부가 효과가 없는 전략에 병력만 더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450명은 이라크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제 지상군 파병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같은 당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거듭 미군 지상군 파병을 촉구했는데 앞서 상원 의원은 1만 명 규모의 지상군이 이라크에 가야 된다 이렇게 규모까지 밝혔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요.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이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 고문단 파견은 실패한 베트남전 전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는요 오늘 오전에 이라크 상황은 과거 베트남전 상황과는 다르다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게 결국 종신형이 선고됐군요.
네, 이 저우융캉은 과거 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고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관리 중에 최고위급입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오늘 텐진 중급인민법원에서 저우 전 상무위원의 부패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무기징역과 함께 개인 재산 몰수형이 선고됐고요. 정치활동도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은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후에야 재판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저우 전 상무위원의 구체적인 혐의는 뭐였죠?
앞서 중국 인민검찰원이 저우 전 상무위원을 기소하면서 밝힌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고의 누설 등 세 가지였습니다. 저우 전 상무위원이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직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뇌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고요. 또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국가 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혐의는 엄중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인민검찰은 뇌물 수수의 규모,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을 누구에게 누설했는지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었고요. 또 재판을 비밀로 진행한 것도 국가 기밀 누설 혐의 때문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심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우 전 상무위원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신화통신은 저우 전 상무위원이 혐의를 인정했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혐의 중에 국가기밀 누설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것이고 저우 전 상무위원은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네, 한때 중국 공산당 최고 핵심 권력에 있던 인물인데 참 충격적인 몰락이군요.
그렇습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저우 전 상무위원은 17기 9명 상무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고 핵심 권력에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부패 혐의 조사를 받다가 결국 당절이 박살됐고요. 올 4월에 정식 기소된 데 이어서 결국은 이번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중국 매체들은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처벌을 이 강력한 부패, 반부패 노력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반부패 암덩어리 제거가 당심과 민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이 공산당 최상부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됐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중서부 5대 호를 끼고 있는 인디애나 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적 9만 3천여 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600만의 인디애나 주는 미국 최대의 옥수수 생산지이고 그래서 팝콘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